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오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이유나 목적이 그저 한평생 교회를 다녀서 어떤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게 전부 다라면은 그건 사실 그 신앙 생활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이 세상에 신앙이 존재한다 했을 때그 신앙인의 존재 가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뭐 세상은 넓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네 그 가정에 존재함으로써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또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내 속에만 자리하면서 내것 삼아 가지고 그저 나 혼자 돌이키고 묵상 감사하고 뭐 겨우 이걸로 끝나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굳이 불러내시고 세상에 살게 하실 이유는 사실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시고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 그 뜻에는 분명 그 여러분이 맛본 여러분이 알게 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전하고 나누라. 이러한 여러분의 할 일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일 때문에 신앙인의 가치가 들어가 그 일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바르게 알고 있다거나 복음을 안다는 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성경을 바로 안다는 거, 많이 안다는 거,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로 중요한 것을 얘길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되면은 결국은 나는 아는데 넌 모른다는. 나는 바로 아는데 넌 잘못 알고 있다는 이런 구별과 싸움을 하기가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러한 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난 은혜가 뭔가를 안다. 은혜를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그게 신앙적으로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은혜를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높이고, 또 복음을 아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훌륭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아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나 더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자비와 긍휼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 훌륭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이분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죽는 게 좋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으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편안한 인생이 얼마나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상 고달프고 그 고생스러운 그 모든 거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영원토록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평안의 나라에 죄가 없는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파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줄 것으로, 나누어 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그러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 신자라는 존재는 자기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날 위해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건 아주 극히 초보적인 그러한 그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로서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거. 그걸 좀 돌이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뭐 성경을 가르쳐 주고 틀린 걸 고쳐 주고 이러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는 내가 은혜를 알면은 아는 자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나부터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란 얘기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 좋은 것을 저 사람에게도 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제자도라 이렇게 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런 신앙을 위해서 은혜를 안다고 자부하는 자처하는 우리 자신들부터 은혜의 삶 속에 깊이 좀 젖어들고 빠져 들어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면서 은혜를 나누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들이 직접 배워서 알게 된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된 바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수천은 옛날에 이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나누어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얘기가 나오죠. 이 다윗 얘기도 옛날 다윗은 이랬다더라 그런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에서 다윗의 은혜가 뭐였던 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고, 또 내가 누린 바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 형제들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심, 그런 열망 속에 자리하는 것. 이게 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들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께 주어지는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자식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해도, 벌은 줘도,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택한 자는 뭔가 죄를 범해도 징계는 한단 말이죠. 고치기 위해 징계하는데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한다. 버리지는 아니한다. 근데 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이미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것과 택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러한 그 약속을 다윗이 받았고, 그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약속.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다윗과 다윗의 자식들은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금 그들의 모든 인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그 보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설사 다윗이었던 죄 가운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면서 고쳐가시면서 다윗을 만들어가시고 쓰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러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자의 자리에 쫓겨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택함 받은 자의 지금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설사 아무리 엉터리로 산다 할지라도 약속은 포기하지를 아니한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하시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뭐간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십니까? 이런 모습이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신 은혜로 다윗을 대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구 간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송구스럽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놓인 신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다윗에 비해서 전혀 나을 것도 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로 지금 대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신 은혜 대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아직까지 지금 놓여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시고 섬기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가 여러분이 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접을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죽게 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러한 생각이 나지를 아니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의 죽으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아요. 사실 세상 사는 문제를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든가 말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택함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것 때문에 뭔가 회사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택함 받은 자에게 그러한 축복으로 막 부어주신다면은 택함 받고 싶어서 야단 벌써 뜯을 거예요. 근데 택함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세상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는 이 택함 받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마음에 깊이 가까이 와 닿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세상을 살때 도움되는 것. 이걸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재앙에서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재앙, 사망, 죽음이죠. 죽음에서부터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 장자재앙 말고 평소에 살아갈 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든 발랐지 않았든지 간에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장자재앙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죽음과 생명으로 확실하게 구분돼 버립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 죽음의 사망의 그 재앙에서는 죽음과 생명으로 구분되어 드러나 버린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택한 문제, 예수님의 피의 문제, 이 모든 것은요, 애굽의 장자재앙처럼 평소 살아갈 때는 그게 별 효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 가치는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우리가 자처하는 지금 이 세대, 이때부터 좀그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 피가 아니면은 살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좀 그걸 귀하게 보고 살아가시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신자의 존재 가치가 그걸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구영 모임에서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애굽 재앙은요, 단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그 재앙의 강도가 약하다가 조금씩 세져가는 그러한 그 재앙입니다. 처음에는 육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가 나중에는 악질, 독종 이런 식으로 육신에 좀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재앙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까? 재앙의 강도가 약했을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강팍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 현실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 행정은 뭐라 하겠습니까?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 보기는 하는데 직접 내 육신의 어떤 고통과 죽음으로 닿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재앙들이 그 징조들을 가볍게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전쟁을 보면서 기근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때라는 것도 우리 관심에서 밀려나 있고 또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관심 역시도 입에는 붙어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 되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사망으로 끝난다겠습니다. 그 사망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는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장자재앙도요, 장자 지향을 주면서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나갈 때 빨리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산다. 그랬으면은 아마 애굽 사람도 막 발랐을지를 몰라요. 근데 그 재앙 있기 전에 그냥 피를 발라라 했거든요. 재앙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것은 믿는 자는 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는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때를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장자지향 준비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허투루 듣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 이런 믿음이 우리가 뭐 마음먹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축복이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총을 누릴 만한 사람이었더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이게 웬 은혜인가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과 함께 내가 누굽니까? 이러한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엉터리지만 그냥 봐주고 넘어갈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쓸수 없도록 망가져버린 그 잘못된 고장나버린 그러한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져다가 고쳐 쓰신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은혜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고 좋은 게 아니냐. 이게 절대 아니란 얘기죠. 뭐 잘못된 것도 무조건 덮고 지나가버리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식인데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덮고 지나갑시다. 그러한 식이거든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 은혜, 용서 이러한 그 말의 의미는 고쳐가지고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고쳐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틈을 두고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걸 내가 알았을 때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곧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도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4절 보면은 땅에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 저희 하나님 되셨나이다. 이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하고 감사, 감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의 놀라움이 뭐냐면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구속하셨죠. 영원히 자기 백성 삼았죠. 이런 일을 두고서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러한 사랑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노? 이게 감격과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대접받은 나라가 존재치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축복. 세상 그 어떤 나라 따라올 수 없는 그 높은 그 축복, 그걸 보면서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을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과 치어짓든지 간에 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택했다, 찾아왔다,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 영원한 약속에 세우셨다고 하는 이것이 다윗을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와 같을꼬? 근데 하나님 있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자가 이스라엘처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곧 하나님이 택했고 찾아왔다는 그런 증거지 않습니까? 구속하시고 영원한 약속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자인 우리에게서 누가 나와 같은가? 세상 누가 나와 같으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얼마나 갖고 있냐는 것이죠. 나만한 복을 누린 사람이서 나와봐라고 하는 세상을 당당히 외치는 그러한 그 말이 여러분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신자인 우리가 받는 그 대접을 받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잘 사는 거 이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안 믿어도 잘 살더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쪽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신경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써주시는 건 내가 좀 잘 되는 쪽으로 신경 쓰면 좋겠는데 반대로 말을 하니까 저놈의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좀 고쳐가며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냐 말입니다. 신자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 같은 은혜를 누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한 말을 외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가 돌아보시란 얘기예요. 이런 믿음에 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항상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외침만 되풀이하는 그런 인생들은 굉장히 가난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까 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받은 자로 사는 것과 받지 못한 자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받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달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게 사실상 신자입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이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주신다. 믿어버리니까 사실 달라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신자의 풍족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2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 참된 신이다.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참신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까?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까? 그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만 참된 신이냐? 뭐 하나님이니까 참된 신이지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억지입니다. 그냥 억지 부리는 그런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기독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는 독선이다 이런 말을 자꾸 듣더라 그 말입니다.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된 신인지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물론 다 우상이지만 어쨌든 신입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달랑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만 참된 분이다. 이걸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다 신이지만은 주와 같은 이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걸 알았단 얘기예요. 세상의 신은 주와 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도 예전에는 하나님 참된 신이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 있던 하나님은 말로는 참된 신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섬김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정성을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다윗을 대접하시고 다윗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다가오시더란 얘기죠. 이걸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요, 인간의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게 세상 신의 공통점입니다. 섬김 받고 받은 것만큼 인간에게 복으로 되돌려주는 것. 이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걸 가리고 우상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이말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면 한 참신이다. 이런 주장해봐야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왜? 너희 그런 하나님 우리 신과 똑같네. 이런 반응밖에 올게 없다라 그 말이죠. 세상은 신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공자, 부처, 다 뭐 예수님 똑같은 순위 두고 있습니다. 착하다 그거 얘기죠. 근데 똑같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행한 것이 있어야 복을 준다는 세상 신과는 달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구하고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백성 삼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신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알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챙겨보시라 그런 얘기죠. 받은 것은 있는데 그걸 여기 쑤셔받고 팽개쳐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신 것이 이토록 차고 넘친 것을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것. 좀 그걸 좀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어줄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남들에 비해서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 누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께 주어진 그것도 감사하고 감지덕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는 그런 감사가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와 세상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에서 가득 두고 살아갈 때에 그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과는 분에 넘칩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분명 그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들까지 희생하게 하신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식군동해버리고 항상 돈에 주려고 살아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다시금 여러분이 좀 깊이 여러분 가슴에 못 박는 그러한 좀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아들 희생을 별것 아니게 여겨버리는 것. 이런 우리를 당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고쳐가시겠다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좀 들어가셔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은총 거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신에 어떤 어디에서 이러한 신을 만나고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새로운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품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와 더 크고 귀한 보물을 갖고 사는 사람도 이 땅에 존재치를 않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좀 살아가 보자는 얘기죠.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절대로 초라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입에서 여러분은 초라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신자와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존재치를 않습니다. 지금껏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좀 받아 누리고 보면서 감사 감격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런 풍성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서 배워서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은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 다윗이 깨닫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들까지 죽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고쳐가면서 쓰시면서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는 그러한 견고한 복 안에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다윗처럼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온 성도의 심령에 넘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의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군가 나 같은 복을 받아 누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심령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은혜와 공유와 자비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 심령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 삶이 풍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받은 바된 은혜를 우리가 만난 형제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